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에서 가까운 중국 남서부에 있는 윈난성에는 시성반나라는 산악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고대 타이루독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50년 전에는 높은 산을 뒤덮은 푸르고 무성한 숲에서 원숭이, 코끼리, 호랑이, 곰, 사슴, 공작새가 매우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거의 절반의 숲이 사라지고 고무 나무 농장이 대신 자리를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중국의 한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숲이 줄어들자 기후도 변해서 강우량이 줄어들었고 강물도 말라가고 있어요.
타이루족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둥 위에 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짚을 엮어서 집을 만들어 올렸어요. 돼지와 닭은 집 아래 공간에서 키웠지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만든 주택이 더 일반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중국에 있는 타이루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소개는 많이 했지만 이 타이루족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중국에 정말 많은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타이루족은 코코야자, 바나나, 파파야, 망고나무와 파인애플, 그리고 후추를 집 주변에서 기릅니다. 논은 셀 수도 없이 많죠.
시성반나는요, 12,000개의 논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우, 그렇군요. 논이 엄청 많은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 타이루족이 살고 있는 곳이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 쪽이라면 이 타이루족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타이루족은 불교도입니다. 모든 마을에 불교 사원이 있어요.
대부분의 어린이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데요. 몇몇의 어린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불교 사원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7살이 된 아이킴의 부모님도 킴을 학교가 아닌 불교 사원으로 보냈어요.
큰형과 단둘이 불교 사원인 절에 남겨진 아이킴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때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킴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절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걱정됐어요.
40명의 소년들이 벌써 절에 와 있었어요.
이제 내 머리를 깎을 차례란다. 절의 스님이 말했어요.
머리를 깎고 나자 스님은 아이킴이 입을 주황색 승려복 입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제 아이킴은 이 승려복을 매일 입어야 해요.
아이킴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우리에게 불교 경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그래, 내일부터 수업이 시작될 거야. 불교 경전 읽는 법을 배울 거란다. 불교 경전은 읽는 것과 너희 가족들의 다음 생애를 위해 도움이 될 거야.
아이킴은 불교도들이 이번 생에서 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날 때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악하게 살면 더러운 동물로 태어나는 환생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킴은 자신이 한 모든 좋고 착한 일이 다음 생에 도움이 된다는 걸 믿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두려웠어요. 무언가를 잘못하면 다음 생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교는 다시 환생한다는 이 윤회 사상을 믿고 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로족 사람들은 이야기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살수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졸랐어요. 타이로족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살수절도 어떻게 착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쁜 사람이 패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들을 다스리던 힘이 센 마왕이 있었어. 마왕은 사람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했지. 일곱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린 미샹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어. 타이로족 사람들이 마왕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마왕이 죽어버리면 좋겠어 라고 미샹은 늘 생각했지.
마왕은 미샹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왕은 미샹에게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들려주었어요.
나의 힘은 내 흰 머리카락 하나에서 나온단다. 그 흰 머리카락이 뽑혀 내 목에 둘릴 때만 나를 쓰러뜨릴 수 있지.
그날 밤 마왕이 잠든 사이에 미샹은 마왕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서 마왕의 목에 둘렀어요. 그러고는 마왕의 목을 쳤지요. 마왕이 죽어서 모두가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마왕의 머리가 땅에 닿자마자 갑자기 불길이 솟아서 닿는 것마다 태워버렸어요.
용감한 위샹이 머리를 집어들고 머리가 땅에서 떨어지자마자 불은 멈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위샹이 머리를 내려놓으면 다시 불이 붙었고요.
사람들은 위샹에게 물을 뿌려서 불을 끄고 피를 씻어내었어요.
타이로족 사람들은 매년 송끄란이라는 살수절을 보내요. 이날은 서로 물을 뿌리면서 이 이야기를 기념합니다.
사람들이 뿌리는 물은 서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믿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살수절은 사실 태국에서 크게 행사를 많이 치르곤 하는데 이 타이로족에게도 같은 것을 한다니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타이로족에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나요?
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타이로족 사회에는 거의 100년 동안 타이로족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들은 박해를 받아서 새롭게 마을을 만들었지요.
지금까지도 이곳은 기독교 마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타이로족 사람은 좋은 일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행동이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 죽은 이후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타이로족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몇천 명밖에 없어요. 모든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타이로족에게는 누가 말을 해줄까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킴과 같은 어린이들에게는 또 누가 말해줄까요?
우리가 전해야겠죠.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죠. 타이로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큰 책임감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타이로족의 전설 이야기, 그 마왕이 등장했던 이 전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삼손이 생각났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저도 삼손이 생각났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오늘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이 어둠 속을 밝혀주는 전구, 혹시 우리가 잘 쓰는 전구 있잖아요. 북조선에서도 전구를 많이 쓰죠.
네.
네, 이 전구를 누가 발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유명한 발명가 그 에디슨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이 막내 아이가 지금 이 소학교 1학년인데요. 이 아이에게 전 세계 위인전들을 읽어주다가 발견한 건데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패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실패가요. 무려 11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11만 번이요?
네.
와, 11번도 아니고 11만 번이라고 하니까 에디슨의 그 끈기와 노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전구가 발명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또 이 에디슨은 건전지도 발명을 했는데요. 이 건전지 하나를 위해서는요, 5만 번의 실패를 겪었고요. 이런 실패를 겪고 있던 이 에디슨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귀한 경험이 쌓인 것이라네. 라고 말이죠.
아,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귀한 경험으로 여겼네요.
아,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삼손 또한 이런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암흑 같은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기였다고 들었어요.
네.
네, 백성들과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 채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삼손도 그런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죠.
사자를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힘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탄은요, 삼손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에도 권투 경기가 혹시 있나요?
네.
권투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이게 서로 주먹질을 하는데 꼭 보면은 복부, 그러니까 배 쪽이나 턱을 이제 목표점을 삼고 이렇게 주먹을 날립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곳이 가장 약한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상대방을 또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약점이죠.
두 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권투를 한번 같이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복부와 턱, 그곳이 상대방이 가장 한 번에 때려눕힐 수 있는 가장 약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잔인하게 우리의 이 약한 곳을 골라서 계속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꼭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요.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은 꼭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쓰러지고요.
그리고 또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은 꼭 성적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엄청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삼손은 자신이 가진 힘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한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힘을 잃고 또 두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또 블레셋을 심판하던 하나님의 사사였잖아요.
네.
그랬다가 결국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에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요.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사실 머리카락 자체가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지 않았어요.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절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삼손만이 알고 있었던 이 소중한 비밀을 삼손은 너무나도 쉽게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 삼손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선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거죠?
네, 그 이전에도 나시린이 술을 마시면서 술독에 빠지기도 했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독에 빠지기도 했죠?
네,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도 시체를 만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해도 내가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되지. 내 머리카락만 온전하면 되지. 괜찮아. 이 마지막 선만 넘지 않으면 돼. 라고 말이죠.
맞아요. 저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스스로 정해놓고 아, 이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도 괜찮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그 선까지 가거나 좀 선을 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음속에 신앙 생활은 일요일에 예배만 잘 나가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요일에 교회만 가면 내 신앙 생활은 온전하겠지라고 네. 생각하기.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똑같이 삼손은요, 머리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 그것은 잘못된 삼손만의 착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엔?
머리카락을 잃자 정말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네, 맞아요. 넘지 말아야지 했던 그 엉터리 기준이 무너지자 정말로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털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서 힘을 잃은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삼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아, 삼손은 자기 힘에 취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인데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장난하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눈 빠진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이네요.
네, 비참한 건 삼손 개인만이 아니었어요. 사사 삼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이 사사 삼손이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이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거는 삼손뿐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도 머리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머리털을 밀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기자는요. 이 당연한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삼손은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낙심, 후회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자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에서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항상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자랍니다.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도 또 나귀가 해야 하는 이 연자맷돌을 돌릴 때에도 또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또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시간에도요.
그런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스스로 정했던 그 마지막 기준,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정말 나 실패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삼손이 무심결에 이렇게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에 그게 한 줌 잡혔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와, 하나님이 나와 다시 함께 해주시려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이 삼손이 감동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을 때 블레셋은 얼마나 기뻐하고 신이 나 있었습니까?
다 잡았다.
아, 그렇죠.
내가 이겼다.
맞아요. 그 시대의 가장 큰 적이 삼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망해갈 때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이 다섯 방백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다섯 지역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엄청 큰 국가적인 잔치였겠어요.
그렇죠.
비참해진 삼손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맞아요. 비참해진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한 우습게 여겼겠죠?
맞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모인 자리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그 비웃음과 잔치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어요. 삼손하고요. 같이.
맞습니다. 맞아요. 블레셋은 자신들을 방해할 요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섯 방백은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러니까 삼손에게 당한 것들을 다 복수하기 위해 전쟁의 출정식을 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군사 지도자들, 장관들, 비서관 모두가 모여서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곧 있을 이스라엘의 최후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부르짖음의 기도에 독특한 단어 몇 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에서 삼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또 이런 힘은 삼손이 매번 갖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만큼 삼손의 결단이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철부지 사사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눈이 빠진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을 움켜쥐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삼손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짧게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도 제가 숱한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과 같이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계속해서 두려운 순간마다 또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하고 한 번 더 부르시실 때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 용기와 응원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님은요?
네, 저는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시험장 비웃잖아요.
네.
그 상황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떤 내가 잘못을 하고 진짜 그랬을 때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북조선의 성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일 우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헛된 것을 따르고 믿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며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 마을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타일 우족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스벤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큰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놀라죠.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풍랑을 보시고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화가 되셔서 풍랑을 가라앉히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67살 된 크리스토프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돌보시는 하느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모두를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큰 꿈을 갖게 하기 위해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구나 느꼈겠네요.
그렇죠. 세계 지도에서 북조선과 남조선을 찾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륙의 귀퉁이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북조선의 영토 면적은 123,138제곱킬로미터로 세계 99위이고 남조선의 영토 면적은 10만266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9위입니다. 남조선만 놓고 보면 러시아의 170분의 1, 미국의 98분의 1, 중국의 96분의 1에 불과하죠.
면적으로 비교해보니 정말 작은 나라라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 안에 갈등과 아픔의 역사가 참 많았잖아요. 지금도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분단되어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작으면 싸움, 증오, 죽음, 전쟁이 덜 해야 할 것 같은데 역사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갈등과 분열, 다툼과 전쟁으로 비극적인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선은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중 유일한 분단 국가 상태입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남남 갈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심하게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치 이념 갈등 때문에 지역, 성별, 세대 간에도 가정과 교회에서도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어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여 법정 소송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화평이고 세상에 필요한 건 역시 평화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화평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필요한 화평과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하군요.
그렇습니다. 화평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사람들은 평화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전쟁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평화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샬롬의 의미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샬롬의 의미가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샬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샬롬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과 물질과의 관계,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서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샬롬은 모든 관계가 온전한 데서 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질서에 놓여 있을 때 샬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육체가 온전한 상태일 때 건강하다 말하고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온전한 상태일 때 행복하다 하고 물질이나 생산이나 자손이 많아질 때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샬롬은 건강, 행복, 번성, 번영 이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관계가 온전해져 샬롬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상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겠네요. 하나님은 삶의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시니까요.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라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는 또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며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중 가장 신비로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하나님은 각자의 존재와 역할을 유지하시면서도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삼위일체의 질서를 전혀 닮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우리의 현실적 모습이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마귀를 닮아 보여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인간의 실존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달려 있겠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없이 평화로울 수 없는 것이죠. 설령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보여도 그것은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 값싼 평화일 뿐입니다. 때와 상황이 바뀌면 돌변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평화를 잃는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이 된 것인데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 신학자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과 교회가 기능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죄를 해결받은 후에는 평화가 도래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들이 늘어나도 평화가 요원한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터무니없거나 가혹한 주장은 아닙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상담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겪은 폭력과 학대와 방임으로 인격이 잘못 형성된 채로 성인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면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을 텐데요. 가정과 교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재기능을 하게 되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은 확신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말씀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에 많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한다는 점과 가정과 교회의 기능 상실이 가져온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죄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는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평화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 평화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자연을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니 다른 사람들도 형제자매로 사랑하게 되고 자연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의 구원으로만 보는 것은 참 협소한 시각이네요.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광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민족과 혈통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실로 광대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고 이루며 살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시편 133편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지파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분단된 우리 조국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속히 북조선과 남조선이 하나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결국 복음이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화목하게 할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평화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외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평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둘째는 용서하되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한 번 금이 간 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잘못한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좀 고려해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잘못을 안다 하더라도 먼저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일은 아주 드물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용서가 실종되었으니 결국 반목하고 거절만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다 보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 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내관을 건들면 폭탄이 폭발하듯이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벌한 사회가 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거슬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피해자여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자존심만 굽히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떠안으셨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누구보다 많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며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성품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될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단회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서해도 시간이 흘러 다시 상대방을 보게 되면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떠올라 부르르 떨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는 것이 일곱 번의 이름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화해하고 풀어버리는데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신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방법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용서하되 많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 영역을 이웃과 사회로 점점 넓혀가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재기능을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화평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셋째는 희생하면서 화평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 같아서 금방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오래도록 관계를 맺어왔어도 냉혹하게 선을 긋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사돈의 팔종까지 끌어들여 가까이 지내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겠죠? 유불리를 떠나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화평을 힘써 지키는 데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죠. 권력 지친이어도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본인이 거머쥐지 않고 롯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언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평화가 재산보다 중요하고 우애가 땅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 큰 희생을 했고 큰 손해보는 길을 택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화평을 힘써 지키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목사님, 이삭도 나중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때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죠. 또 빼앗기고 쫓겨났으나 또 참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위한 대단한 인내입니다. 아버지 손에 의해 순순히 제물로 바쳐질 뻔했을 만큼 하나님은 이삭에게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삭은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양과 소떼를 넉넉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우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양보하고 희생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는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평화의 대사입니다. 갈등과 대립,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과 자연을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조선에서 복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용서하되 많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화평을 힘써 지켜가십시오. 내 문제도 아닌데도 화평,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는데, 그러나 화평을 지켜가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화평을 위한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을 말해주고, 우리와 세상에 꼭 필요한 화평을 위해 성도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상기시키십시오. 평화를 뜻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른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평화가 없는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므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용서하되 많이 용서하고 화평을 힘써 지키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받아주소서.